지금 계속 새벽의 월요일은 누가복음 말씀을 좀 보고 있는데요. 그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그렇죠?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특별히 예수님의 인간된 모습에 대해서 많이 그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마가 누가복음의 공간 복음인데요. 요한복음은 좀 성격이 많이 다르고요. 그래서 새 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서 어차피 마태복음을 그때 한 16번, 17번인가를 다뤘었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내용이 계속 중첩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봤던 내용들을 마가복음에서 또 말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마태복음에서 봤던 내용들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얘기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또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용을 좀 읽고, 또 읽고, 또 읽다가 가만히 멈춰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또 앞과 끝을 생각을 해보고, 또 누가복음 내용이 어떻게 전체 흐름이 변화되어졌는가, 이렇게 종이에 적어가면서 좀 보기도 하고, 또 모르는 단어는 좀 검색도 좀 해보고, 뭐또 누가복음에 대해서 두드러진 메시지가 뭔가 이렇게 좀 검색도 해보고 내용을 쭉 보면서 누가복음이 이렇게 어떤 내용이구나 하는 부분들이 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내용을 막 읽는다고 읽혀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똑같이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엔 조금 표현이 다르다는 것을 자꾸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서 왜 이런 단어가 마태복음 볼때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까? 마태복음을 저희가 볼때 오늘 누가복음 오늘 일곱 번째 시간인데요. 그 기도에 대한 비유 이 말씀을 좀 보는데. 그래서 저는 뭐 비유가 무슨 뜻일까 막 푸는 걸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이렇게 선호하는 타입이 아니라서 뭐 의식적으로 많이 피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오늘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기도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마태복음을 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왕이심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요. 또 그가 왕이시기 때문에 할수 있는 그 일들. 그런 부분을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면 또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계속 왕으로 오신 분이 맞지만 계속 그분이 종됨에 대해서 섬기고 또 그분이 대속하시고 뭐 그런 부분에서 계속 역점을 둔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그분이 인자 사람의 아들로 왔음을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족보를 우리가 한 네 번인가를 봤어요. 왜 그러냐면 마태와 마가와 다르게 누가복음은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탄생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탄생과 관련되어 있는 세례요한의 출생에 대해서도 특별히 세례요한의 아버지에게 있었던 일들, 세례요한에게 어머니에게 있었던 그 일들,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의 만남 이런 내용들이 계속 이렇게 거론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고 또 마리아가 본인의 잉태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마리아의 찬양 그러는데요. 그런 찬양이랄지 또 엘리사벳의 어떤 찬양이랄지 또 주여 오심을 기다리고 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전에 있던 사람인데 그가 어린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를 품에 안고 뛰면서 부르는 찬양이랄지, 엘리사벳의 찬양, 마리아의 찬양, 시므온의 찬양,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어떤 찬양이라는 그 탄생이라는 그좀 주제를 가지고 내용을 좀 탄생에 대해서 여러 번을 좀 봤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그럼 왜 그렇게 다루고 있냐면 예수님이 인간이었다.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왔다. 결과는 족보를 내용 저희가 봤었는데 족보 내용을 왜 봤냐면 그가 인간으로 왔지만 그의 족보를 쭉 따져보니까 단순하게 다윗의 후손이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넘어서 아담을 넘어서 하나님께까지 그 족보가 맞닿아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마태복음 족보와 좀 다르죠. 마태복음 족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족보 형태예요.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오는.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기점으로 올라가는 족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4장에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 요셉의 아들로 보이지만 실제 그는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지만 족보를 쭉 따지고 올라가다 보니까 그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우리가 감히 족보를 말할 때 하나님으로 왔다는 부분을 언급할 수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글로 표현한다면 되게 창의적인 것이고 또 실제 이 일을 볼 때 놀라운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는 인식되는 것을 주로 썼던 그런 저자예요. 그리고 본인이 확인하고 본인에게 믿어지고 이것과 저것을 비교해서 진짜 확정된 그 믿음들을 적는 것이죠. 근데 또 그가 직업이 의사였고 아무래도 그냥 밖에서 예를 들면 뭐 그 붕어빵을 만드는 사람보다 사람 몸을 만지려면 공부는 더 해야 될 거 아니야. 붕어빵 만들 때 공부를 10개를 해야 된다면 사람 몸을 만질 때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생명과 관련된 건데. 그가 늘 대하는 것도 사실은 학문이었고 과학이었고 사실은 중요한 거였죠. 그가 쓴 내용에서 예수님이 인간인 것을 충분히 거론을 하면서 쭉 올라가 보니까 그 위는 누구요? 위는 누구요? 위는 누구야라고 올라가서 보니까 그 위에는 하나님의 계심을, 아담 위에는 하나님이란 말로 족보 내용이 끝이 나고 있어요. 그걸 보게 되어지면 누가복음에서는 계속 예수님이 인간됨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그 인간 되신 그분이 사실 오신 이유가 뭐냐? 잃어버린 자를, 그쵸?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그가 왔다. 이것이 누가복음에 가지고 있는 전체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사실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을 읽다 보니까 툭 계속 반복해서 눈에 띄는 단어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기도를 뭐 어떻게 하자마자 이런 거 이전에 기도란 단어가 신약성경에서 기도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아니, 전체 신구약을 통틀어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기도란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어디냐? 사도행전이야. 사도행전은 누가 썼냐? 누가가 썼어요. 알고 있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전편, 사도행전은 후편.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똑같이 데오빌로예요. 그렇죠? 데오빌로 총독, 각하라고 하는 거 보게 되어지면, 데오라는 것이 하나님을 의미하고 필로가 사랑이라는 걸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그런 말이 의미하지만 사실은 총독 각하 뭐 이렇게 말하는 거 보게 되어지면 실제 그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어떤 고위층에 있는 이방인 누구였다라고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또 실제 이 편지는 유대인을 넘어서 많은 하나님께 나오고 있는 이방인들을 향한 글이었음을 복음서였음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러면서 그 누가복음 보게 되면 기도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봅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말씀. 너무 우리가 많이 잘 아는 내용인데요.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또쭉더 내용을 좀 읽을까요? 우리 그 8절, 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이 정도 말씀을 읽겠습니다. 원래는 좀 13절 말씀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 이 말씀.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읽은 비유는 마태복음과 우리 마가복음에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에 봤던 부분들을 또 볼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마태, 마가에는 안 나오는 것들을 지금 주로 보는데 기도란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요. 누가복음에 25번 나와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28번 나와요. 그렇죠? 보통 검색하면 30몇 번 나오는데 그 뭐 이기도 아니라 그런 기도기 때문에 빼고 보게 되어지면 한글 개역개정으로 누가복음은 25번, 사도행전은 28번, 합하게 되면 그 53번 나오는 거예요. 이 25번도 성경에서 기도란 단어가 제일 66권 중에서 제일 많은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그 다음에 전체 66권 중에서 기도란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누가복음이면 알 수 있어요. 되게 새로운 거예요, 저한테는. 왜 누가복음에 기도란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올까? 그 얘기는 누가복음에 마태와 마가와 다르게 예수님이 역점을 두고 있는 누가에게 보인, 마태는 마태에게 보여진 그 복음을 쓰는 거잖아요. 마가는 마가에게 보여지고 이해된 복음을 쓰는 거예요. 누가는 누가에게 보여진 복음과 누가에게 그 들려진 것을 쓰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표현을 할 때 우리 개인적인 입장에서 쓸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복음은 성경의 입장에서 말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말을 쭉 한 번은 모르겠지만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하고 네 번 말하고 계속 100번 이상 말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복음에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글을 쓸 때 오늘 작가의 글을 쓸 때 한 권은 모르겠는데 그 사람 책을 10권 읽어보게 되면 아, 이 사람은 주로 이런 걸 주로 쓰는구나 느낌 받는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죠. 책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누가도 사실은 마태와 마가가 별로 그렇게 관심 갖지 않은 그 분야에 어떤 계속 관심이 보이는데 그 관심이 뭐냐면 그게 기도라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개의 비유 딱 세 가지가 사실은 마태 마가에 안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예를 들면 오늘 지금 읽었던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 그렇죠? 친구가 밤중에 찾아왔어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기도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에 대한 비유를 말하는데 이 비유를 듣는 거예요. 이 비유가 마태마가에 안 나와 있어요. 이 비유를 듣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우리 누가복음 지금 못 읽었습니다만은 우리 18장 말씀 보게 되면 우리 과부와 재판관 이 내용을 사실은 기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드는 비유예요. 뭐냐면 과부가 억울하다고 나와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계속 말을 하니까 재판관이 결국엔 들어줘요. 이게 기도를 설명하는 비유예요. 이 비유를 누가 드냐면 예수님이 드시는 거예요. 비유라는 것이 이런 비유를 언제 듭니까? 상대방에게 이해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키워다 보게 되면 많이 묻잖아요. 아빠 왜 밤이 있어? 지가 돌기 때문이야. 왜 돌아? 지가 자전을 하는데 자전하면서 공전하기 때문에 뭐 자기들이 있어. 왜? 자꾸 묻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비유를 들기도 하고 막 설명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니면 특정한 따르는 자들에게 기도라는 부분을 비유로 말하고 있다는 부분이 누가에게 보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세리의 기도. 그렇죠? 바리새인. 세인과 세리의. 그렇죠? 요 세 비유가 예수님이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기도를 설명할 때 든 비유예요. 그러면 이 세 비유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내용들, 우리 저번과 봤던 말씀은 11장 앞에 봅니다. 11장 1절. 11장 1절 말씀. 내용을 좀 쭉쭉 좀 읽어가면서 내용을 뭐 큰 시간을 드릴 수는 없고요. 11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세례 요한이 이미 그들 많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세례 요한이 가르친 기도가 뭘까? 온갖 문헌을 다 뒤졌는데요. 없어요. 없어가지고 알 수 없는데 세례 요한이 전했던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는 것을 봤을 때 추론할 때 아 세례 요한은 회개의 역점을 많이 두는 어떤 기도를 요구하지 않았을까? 그 정도만 우리가 접근이 가능하죠. 어쨌든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많은 기도를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때 2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뭡니까 이게?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이 주기도문과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과 내용은 달라요. 마태복음엔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그런 내용들. 예를 들면 11장 5장 읽었던 하나님에 대한 명칭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어떻게 해요?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잖아요. 누가에는 지금 그냥 아버지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마태나 누가나 받을 때 다르다는 거죠. 이게 이제 왜 마태에서는 마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인식을 했고 왜 누가는 그냥 아버지라고 인식했을까? 뭐 고민을 좀 할 필요는 있죠. 뭐 저는 그런 거 가지고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주기도문을 한 다음에 연이어서 하는 기도에 대한 비유가 친구의 비유. 오늘 읽은 게 이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앞에 내용과 연관이 있겠죠.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다음에 비유를 듣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제시한 것이고 그 제시한 다음에 비유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비유를 들었을까? 그 부분을 좀 보자. 그 말씀입니다. 5절 또 이르시되 또 이르렀죠. 또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그렇죠? 떡 세 덩이를 내게 꿔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그 당시 뭐 CU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GS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빌릴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7절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의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그럴 부모가 있나요? 엄마, 아빠 생선 줘는데 뱀 갖다 주고. 그럴 부모 있나요? 아빠 떡 먹고 싶은 돌 주고. 그런 부모가 있나요? 제가 상식적으로 요즘에 물론 아주 흉흉해서 자녀들을 많이 해하는 일들이 많이 아동학대 일들이 벌어지지만 원래 그렇지 않잖아요. 12절 말씀 보니까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아주 비유가 극적이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좀 해봅시다.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할까라고 물었어요.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말하면서 주기도문을 얘기했어요. 그 주기도문을 하자마자 또 말씀하시되 이 비유를 말하는 장면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비유를 보게 되면 그냥 뭐 느낌은 뭐냐면 친구 집에 갔는데 늦게 간 거예요. 자고 있는데. 가고 막 그냥 막 깨우는 거죠. 깨우면서 몰려. 야, 떡 좀 꺼줘. 떡 있어? 나 누구야? 떡 좀 줘. 아, 나 지금 누웠는데 자꾸 뭐, 무슨 얘기 한밤중에. 아, 친구한테 지금 떡 줄 게 없어. 뭐 먹을 게 없네. 떡 좀 줘. 아, 나 지금 누웠다니까. 아, 떡 좀 줘. 이러는 상황이에요, 지금요. 근데 이 비유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비유를 오래 볼 필요 없이요.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내용을 좀 생각을 해낼 수 있냐면, 그냥 끈질기게 기도해라. 이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니까 막 졸라대, 막 무조건 요구하고 따발총 쏘고 대포 쏘고 막 졸라대. 졸라대면 줄 거야. 그겁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하시는 이 말씀의 방향은 뭐냐면, 뭐 인내해라. 뭐 끈질기게, 옛날에는 저 어려서 그렇게 들었어요. 막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끄러우셔도 막 200이 와서 죽겠다라고 말을 막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건 너무 우리 자유적인 해석이고 너무 고약하잖아요, 그거는요. 그냥 알아서 주시면 되지 뭘 애들이 졸라 밥 줍니까? 밥을 알아서 주지? 그렇잖아요. 엄마들 고민이 뭐예요? 내일 뭐 하지? 그 고민이잖아요. 그 고민하고 온 애들이 와가지고 엄마 내일 아침 뭐야? 그러면 간 철렁하잖아요. 왜냐면 대충 준비했는데 막 강하게 요구하니까. 근데 이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니까 주구도문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걸 설명하려고 드는 비유예요. 주구도문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하라고 설명하는 기도예요. 끈질기게 막 계속 졸라라는 그런 졸라라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에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아니 악한 자도 좋은 걸 줄 줄 알지 않냐. 하물며 하나님이, 선하신 그 하나님이, 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자녀가 요구하는데 막 나쁜 걸 주겠냐.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하신다는 말로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혹시 기도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분들은 중요한 것은 기도하시면 돼요. 뭐 기도를 어떻게 됩니까? 손가락 깍지를 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불견자 손을 모아서 해야 되는 것인지, 손을 들고 해야 되는 것인지, 뭐 다양하게 뭐 태도에 그런 게 어떤 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친구들도 그렇게 하고 악한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지 않겠냐, 이 포커스로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있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이 본문이 그 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에 나온 본문이 연결되어 있는 본문. 우리가 보통 말씀만 딱 암송하지, 저는 잘 모르잖아요. 그걸 보게 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친구도 악한 자도 반드시 거기에 대해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지 않겠냐.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누가에겐 그렇게 말씀이 보인 겁니다. 그런 내용을 좀 볼 수 있고요. 18장 한번 넘어갑니다. 18장 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렇죠? 자, 기도를 말씀하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야, 항상 기도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지만 낙심하지 마라. 항상 기도해라. 하지만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2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지금 비유를 드는 겁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어느 과부가 원통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대요. 그러니까 아나무인인 거예요. 그런 관료가 앞에 있는 거예요. 변사도 같은, 예를 들면. 그 사람에게 가서 과부가 벌써 어떤 걸 깔고 있냐면 재판장은 사람들의 말을 호락호락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 비유를 우선 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억울한 문제가 있는 한 과부,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이들은 주렁주렁 달려있고 남편은 없고 도와줄 사람은 없고 그런 사람이 그 강력한 재판장에게 지금 나갔음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 보니까, 3절 말씀,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4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되게 번거롭게 하는 거죠.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여기까지 그러니까 5절까지 하신 말씀 느낌은 뭐냐면 과부가 계속 기도하니까 사실은 재판장의 재판 이 관료가 번거스러운 거야. 귀찮은 거야. 귀찮으니까 그냥 뭐 그 내용을 들어주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근데 뭐 5절 말씀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지금 기도 비유를 말하는데 이 비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 역시나 끈질기게 기도의 답은 끈질기게 지속이야. 오, 지속 나왔네요. 그렇게 하고 끝내야 됩니까? 이 본문이 그 정도라면 조금 그 내용을 얕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지. 얕게 해석한다고 해석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전제가 뭐였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그렇죠? 항상 기도해라. 근데 낙심하지 마라. 왜냐면 야 생각해봐.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 무시하는 아주 그 좋지 않은 재판관이 있었는데 한 과부가 계속 말을 하니까 재판장에 생각하지 않겠냐. 어, 저 과부에게 뭐 무슨 일이 있나라고 돌아보면서 사실을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주지 않겠냐라는 거죠. 따지고 보게 되어지면 사실은 낙심하지 말라는 말을 하면서 끈질기게 졸라대는 부분의 말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부가 요구하는 그 원안이 사실상은 정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가 말하는 그 기도가 아, 이 재판관한테 내가 말을 하면 이 내용이 해결되겠다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재판관에 대해서 신뢰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본인의 이 억울함에 대해서 이 내용들을 말을 하게 되지 생각해 보세요. 근래 보니까 뭐 20몇 년 동안 잘못 이렇게 재판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옥살이 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을 또 해결해주는 전문 또 이 변호사가 또 이렇게 있더라고 보니까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실제 과부의 내용이 요구하는 내용이 정상적이고 그리고 의롭고 바른 기도 제목이 바른 요구가 아니라면 아무리 그가 강하게 끈질기게 졸라대면서 강청한다 하더라도 그 요구는 들어주지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재판관이 들어도 그 요구가 정당한 거예요. 또 그 요구가 당연히 누구한테 가서 해야 될 요구가 아니라 나한테 가서 해야 될 요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이 내용을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끈질기게 졸라댔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뭐 재판관이라고 말을 할 때 우리가 사실은 지금 이 글을 보는 사람이 데어빌로예요. 데어빌로. 데어빌로는 고급 관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눈이 가겠죠. 뭐 아, 재판장 뭐 내가 알지 이렇게 될 것이죠. 어쨌든 그의 눈높이 맞춰서 이방인들의 눈높이 맞춰갖고 이 글을 쓰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굳이 이런 말을 쓸 필요는 없죠. 근데 이방인들은 나름대로 기도하던 방식이 있잖아요. 그 방식들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이 비유를 누가만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데어빌로 각하인 당신이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지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과부의 요청이 정상적인 거였어요. 정상적인 범주 내에 있는 거예요. 어제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우리 애들이 뭐 게임 한답시고 뭐 아빠 10만 원만 투자해줘. 나 게임 무슨 아이템 사게. 이러면 해줄 부모가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거는 백날을 해도 안 해주죠. 근데 정상적으로 아빠 몸이 화한 것 같아요. 나 고기 좀 먹고 싶어요. 당연히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없어도.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과부의 요구가 끈질겼다는 데 초점 맞추기보다는 그의 요구가 정상적이었고 또 그 재판장은 그 요구를 들어줄 만했다. 그 비유는 사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기도의 범주가 무엇이며 우리 기도의 이 부분들을 들어줄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곧장 9절 말씀에 18장 그러면서 이제 우리 8절 말씀 보니까 그 말씀을 한 다음에 하신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시면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또 다른 고민이에요.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시는지 이건 다음에 시간 될 때 인자가 오심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야. 과부가 끈질기게 그러니까 계속 기도했다, 계속 요구했다는 그런 부분과 인자가 오실 때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오심을 삼하면서 기도할 자가 있겠냐는 말인지 아니면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실제 재판장을 바라보듯이 계속 사모함으로 내 억울한 이 문제를 해결할 재판장을 바라보듯이 바라보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고요. 우리 9절 말씀 그러면서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을 들으라고 하면서 이 비유를 듣는 거예요. 그것 또한 기도에 대한 비유입니다.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명은 바리새인이고 한 명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 잘났습니다. 나 팔뚝 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기가 나 잘났어요. 그리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가 함께 막 단체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명이 뛰어나가고 본당 앞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마이크 딱 대고서 나는 죄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바리새인이고요. 나는 진짜 콩알까지 세워가지고 십일조하고요. 막 자화자찬하면서 공치사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가 상한 게 아니라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고 세리에 대해서 또 말을 하고 있는데요. 13절 11절 말씀하니까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잘났네요. 그렇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너무 잘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기도가 아니야. 이거는요. 바리새인은 기도라고 말하는데 예수님 보기에는 아주 뭐 그렇죠? 주목을 날릴 겁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는 바리새인은요 뭐 회개금목 없어요. 감사금목 없어요. 그냥 가자마자 나 잘났다고 하는데 지금 이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 그 당시에 세리였고 죄인 니꼴 세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그 당시 인식이 매국노 같은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뭐 친일파에 대해서 그 후손에 대해서 매국노 누구누구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한국에서 한문을 제일 잘 쓰는 사람이 우리 그 뭐 이완용 그분이래요. 글씨가 붓글씨로는 최고래요. 값이 얼마냐? 0원이래요. 왜요? 글씨가 문제가 아니라 글 쓴 사람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글씨의 그 값을 뭐 안 매긴대요. 그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학계에서는 이렇게. 그렇죠. 큰 예를 들면 뭐 누가 대통령이 글 썼다. 뭐 글이 막 개발세발인 예를 들면 가치가 있다고 여기서. 왜냐면 그 사람의 가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유명한 만나면 사인 받으려고 하잖아요. 글씨 받으려고. 왜? 그 자체가 가치가 있으니까. 근데 누가 근데 사용호세 사인 받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죠. 불쌍히 여겨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지금 앞에서 과부와 재판관 비유를 한 다음에 곧장 이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내용들을 막 이 비유를 들고 있는 얘기는 앞에 기도 제목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과 뒤에 밤중에 찾아본 친구의 그 비유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앞에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 막 무조건 막 강청하면 준다 그런 인상이 짙지만 그 비유 든 다음에 곧장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들으면서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난 자가 누구야?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신의 행위와 자랑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근데 둘째 세리 같은 경우는 하늘도 못 받는다는 하늘도 못 봐. 하늘도 하늘 이렇게 보고 기도하는데 하늘도 못 보고 왜? 너무 본인이 죄인이고 본인 너무나 그런 것들이 힘든 거죠. 하나님께 그런 모습으로 자신의 죄인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호소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좀 통틀어서 내용을 좀 보게 되어지면, 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주의 자비와 긍휼이 인간에게 필요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의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를 말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잘난 사람의 기도를 안 들어준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뭐 그냥 뭐 막무가내 막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고 또 실제 옛날에 권사님들 보게 되면 이게 우시는 건지 기도하시는 건지 뭐 흥얼흥얼거리면서 하면 걔 하루 종일 했어요. 근데 그건 그런 건 금지 뭐 극혐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지를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해야 돼요.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은 잘 생각을 좀 곰곰이 우리 기도를 한 해를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주신 말씀이 있고 또 말씀이 더해지면 기도가 더해지잖아요. 말씀이 더해지면 그것이 반드시 우리 입과 마음을 통해서 표현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기도를 그냥 무슨 뭐 사무소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기도.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살아계심에 대해서, 또 실제 그분이 자녀인 우리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런 중심.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지 않고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겠어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들었는데요. 친구가 떡 달라고 하는 그런 비유. 그 다음에 과부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기도. 세리가 하는 기도. 보세요. 뭔가가 다 상실되어 있고 뭔가가 다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누가복음의 큰 주제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그래서 주제를 잡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세례요한에게 예수님 세례를 받아요. 마태마가에는 그 장면만 나왔어요.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인가요? 4장인가요? 누가복음 3장 21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마태마가에 안 나와 있어요. 이 기도하실 때라는 장면이 이 글이 없어요. 글이. 근데 누가복음만에는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셨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누가에겐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소리가 들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누가는 계속 기도, 기도, 기도 이런 단어 가지고 계속 내용을 이끌고 나가고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한 전환점 있을 때마다,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기도하셨고, 묻는 병을 고치신 다음에 제자를 세울 때 항상 그가 기도했다는 장면들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를 말을 하면서 새벽 기도하라고 말하면 그건 무리가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 개개인들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을, 그렇죠?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을 말을 하고 있고,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하고 있고, 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됨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예수님의 하고자 하시는 말씀의 의도가 이런 것이겠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 기억하세요. 낙심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면서 응답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악한 자라도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이 말씀이 예수님이 주시는 비유예요. 야, 생각해봐라. 야,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나님 안 주겠냐? 이거는 준다 안 준다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시게 되어있죠. 깨달음으로도 주시고, 또 실제 그 일이 무슨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받는 응답보다 특정한 그래도 기도하지 않았지만 주신 응답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번에 선교사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한 부분은 아닙니다. 우린 기도는 뭐 했냐면 민족 복음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을 써가지고 백을 동원해서 인맥을 동원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들이에요. 우리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받아야 되냔 말이에요. 저 목사님 말씀에 공감을 많이 합니다. 세계,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큰 어떤 면에서는 그 뭐 목표는 아니지만 그 나갈 방향, 그것이 있으면 교단과 교파를 다 넘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 너무 이해가 가고 항상 그 말을 갖고 있지만 그렇지. 성사님들이 살다 보니 다 우리보다 헌신 크게 하신 분들이고 더 우리보다 더 나은 분들이고 더 우리보다 주를 위해서 살려고 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과 만나면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이뤄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이에요. 이런 걸 봤을 때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어요. 응답하겠다. 이런 측면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항상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기도해야 됨을 원론적인 부분 얘기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기도에 대해서 한 세 번 정도 내용을 볼 생각인데요. 우선 오늘은 그 기도에 대한 첫 시간으로 기도에 대한 세 가지 비유, 예수님 말씀하셨던 내용을 좀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 말씀 쪽에서 더 큰 계획들이 발견되어지고 말씀에도 이해가 되어지고 잃어버렸던 기도에 대해서 아니면 희미해졌던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